세계 소식 톡톡. 세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의 허고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반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북한이 3일 여섯 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탄두에 장착할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밝혔습니다. ICBM은 태평양을 넘어 미국을 겨냥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도 소집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 또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또 다른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한국 국정원의 국회 보고 직후 나온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도발은 세계적 위협으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미국만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겠죠.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 5일 전인 8월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일본도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소 고로 주 유엔 일본 대사는 북한의 위협이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며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주 유엔 대사도 북핵 실험은 죽기 아니면 살기라며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이 핵실험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떨어진 유럽도 북한의 핵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유럽도요?
네. 유럽연합 EU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의 국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 파괴 무기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둔 유럽 국가는 영국, 독일, 스페인 등 11개국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대사관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은 3명이던 북한 대사관 직원을 1명 줄이라고 통보했고 영국과 독일, 덴마크는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은 대화를 통한 북한 포용론에 한계가 왔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EU의 대북 추가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사되지 않아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평가됐던 대북 석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송출 중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유럽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강력히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면 합의가 좀 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장에 변함이 없군요.
네. 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석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송출 중단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립국인 스위스의 도리스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북핵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자로서 훌륭한 봉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스위스는 과거 쿠바, 이란과 미국이 대치할 때 중재자로 나섰던 적이 있고 스위스군은 현재 한국 판문점에서 중립급 위원회의 일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로이타르트 대통령은 모든 것은 향후 몇 주간 미국과 중국이 이번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행사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며 큰 힘을 지닌 만큼 미국과 중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중립국이기도 하지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스위스에서 네. 유학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지금 스위스가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가 좀 기대되는데, 뭐 미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규모 한미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군사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직 국방관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보다 규모를 키워 한미일 군사공조를 더욱 강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4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워싱턴 본부에서 2017 한미전략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한미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두 나라의 더 긴밀한 조율과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제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특히 미국과 한국이 일본과 대규모 군사연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잠재적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연습에 일본의 참가를 확대하는 게 대북 억제력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한미일 정부가 차분하게 3국 연합 군사훈련을 작게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관해서는 세 나라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를 지적하면서 초보적 경보 연습 수준인 대북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고위 관리를 지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 중국 전략센터장도 3국 공조와 군사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선 공조 대상으로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 기대만큼 작동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군사정보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네,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군사비밀보호협정 지소미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 협정은 서로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해 상대국에서 받는 2급 비밀 이하의 군사정보를 다른 나라에 누설하지 않은 채 전달과 보관, 관리, 폐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일본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도 굉장한 또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체결이 됐고 이외에는 또 뭐 어떤 방법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행 외에 상호군수지원협정 ACSA와 대잠수함 대응 연습을 일본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지해왔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실질적인 세 나라의 합동군사연습 전에 일본과 어디까지 전략적으로 군사적 공조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협정 수준들도 좀 구체화되고 좀 더 심층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국 측에서 또 미국에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불안을 높이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미국과 한국이 계속 최대 압박을 지속할 필요는 있지만 미국이 정권교체나 예방전쟁 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공포에 사로잡힌 김정은은 더 강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전 장관은 전쟁은 역사적으로 정복에 대한 강한 열망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불안감 때문에 시작됐고 전쟁으로 얻을 게 없고 잃을 것만 많은 나라가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는 영국 역사가 테일러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을 구석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대신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한 일관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내면서 최대의 압박과 더불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최대의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나 이런 보상에 한미동맹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북미 관계 개선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어떤 대안들이 검토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러시아 쪽의 협조가 좀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사실 그동안 북한의 자금줄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이는 방법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국은 이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네, 5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중국은 왜 원유 금수에 반대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모두 다섯 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이 송유관 밸브를 잠그고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연료 소비가 많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산케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엔 양초의 원료가 되는 파라핀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송유관 가동을 중단하면 이 성분이 굳으면서 관이 막힐 우려가 있다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중국 측이 섣불리 그 차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또 북한의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원유, 석유 제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극심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 혼란, 나아가 김정은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은 이 경우 북한의 대량 난민 발생과 친미 정권 수립 등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로 맞대고 있는 나라니까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나 보네요.
네, 중국도 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생명선이 끊기게 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중국 베이징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산케이는 주장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중국이 원유와 석유 제품의 대북 공급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측이 석유 금수 조치를 주저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대북 원유 금수 조치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 이 카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마지막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 중국도 뭐 미국의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쉽게 나설 수 없는 또 그런 이유들을 나름대로 산케이 신문이 분석을 해놓은 것 같네요.
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화를 강조하고 제재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사실 북한을 마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외교부는 우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다음 날인 4일 주중 북한 대사관 고위 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고위 관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지재룡 주중국 북한 대사를 직접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핵개발 신경 쓰이죠. 중국도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무력 시위도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은 5일 발해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미사일 요격은 단 한 번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훈련을 진행한 발해만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인 저우 천밍은 발해만은 중국이 중히 여기는 전장이며 발해만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은 북한 견제는 물론 미군에게 황해에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북 제재 얘기들을 좀 해봤고 중국의 사정을 좀 들어봤는데 이 6차 핵실험 얘기 좀 들어봐야죠.
네, 이번 6차 핵실험으로 함경북도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북중 접경 지역 러시아, 연해주 일대까지 강하게 흔들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핵실험이 사실상 화라산에 가까운 백두산에도 충격을 줘 화산 폭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네.
이날 풍계리 일대를 촬영한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습니다. 38노스는 핵실험장이 있는 곳뿐 아니라 주변 여러 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있어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해발 2200m 고지의 견고한 화강암 지대인 만탑산에서 이 같은 지형 변화가 중점적으로 관측됐다며 핵실험 당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지대가 들어올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6차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12배, 5차 때보다 5배에서 6배 강한 것으로 알려지며 백두산의 마그마 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풍계리는 백두산과 불과 1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네.
백두산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약한 지진이 수백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초토화되고 천지에 담긴 약 20억 톤에 달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압록강과 두만강 등에 홍수가 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도 최대 11조 1,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세계 소식 톡톡은 뭐 한 번도 이렇게 좀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얘기 없이 좀 무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제6차 핵실험 관련해서 국제사회 반응, 대북 제재, 또 핵실험들의 전황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허고운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